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제 다 외우시죠?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입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그 입술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우리로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추석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조금 빈자리가 보이는데 귀성길에 오르셨는지 몇분안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안식년 다녀온 이후로 주일 예배마다 계속 이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씨름하며 고민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난주에 예수님은 길이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으므로 오늘은 진리에 대하여 다음 주는 생명에 대하여 나눌 것을 여러분께서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서 한 절만 가지고 하느냐? 좀 진도 좀 나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제 아내의 닉네임이 혹자입니다. 이것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설교가 이렇게 뭐 길, 진리, 뭐 생명 이렇게 한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또 위험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이 단어 안에 뭔가를 막 이렇게 넣으려고 막 어거지로 짜놓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이 단어들은 그냥 한 단어로서 주제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결부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도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그저 듣기 좋으라고 그냥 좋은 단어 몇개 갖다가 자기에게다 붙인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단어를 쓰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을 그냥 쉽게 알고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내용과 그동안 자물쇠로 꼭꼭 채워져 있었던 이 구절을 이제는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그런 분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 오늘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진리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 나가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별로 없으신가 본데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뭐 듣고 나서 후회하는 있더라도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할 텐데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진리에 대하여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이해와 견해에 대하여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상당히 진리에 대하여서 뜨거운 논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진리에 대한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또 영화도 진리를 주제로 하는 영화들도 나오고 있죠. 반면 교회라고는 하지만 좀더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자유주의에 속한 교회들은 진리란 정말 이 땅에 존재는 하는가? 라는 의구심을 품으면서 불확실성을 나타내 비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에는 과연 인간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태도가 뭔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금방 포스트 모더니즘과 손을 맞잡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진리에 대하여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기고 내가 진리를 안다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경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에는 절대적인 진리와 권위에 대하여서 사회적으로 급격히 퇴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서 큰 신뢰감을 갖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상대적인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그들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 권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과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상대주의적인 진리에 대해서 더 손을 들어주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 교양생활, 종교생활, 어떤 도덕적인 함양 또는 뭐 인간관계,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진리 때문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을 생각할 때 이제 앞으로 계속 현대인 그럴 텐데 여기서 말하는 현대인을 현대자동차나 현대건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오늘날 현대인들 그리고 현대에 사는 우리 신자들 다수도 그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이 성경적인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또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의 일부는 오늘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현대인의 삶과 그 현실은 너무나도 성경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과 문화도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삶을 보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합니까? 예전 과거에는 없던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전에 없던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기도 하잖아요. 뭐 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또 뭐 에이즈라든지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구석구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에 오늘날도 이 성경의 진리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은 이 현대인에 맞게 성경의 진리도 유연하게 재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면에선 이 신약 성경보다 넘어서서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굳게 잡고 진리를 조처하라는 어떤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하여서는 일단 접어두자는 입장입니다. 성경이 어떤 시 공간을 초월한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이 사실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또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상한 예를 듭니다. 셰익스피어가 이제 여러 희극을 썼는데 그 잃어버렸던 희극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찾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희극이 사막까지는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오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막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근거로 해서 그 오막을 만들어서 그 희극을 완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현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과제를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진리가 다 말하지 못하는 현대 안에서의 가지는 진리를 우리는 그것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예화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셰익스피어의 그 오막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셰익스피어가 쓴 것이 아니라 결국 독자들이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셰익스피어가 처음 그 희극을 쓰고자 할 때 가졌던 어떤 계획과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의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가령 로미오와 줄리엣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론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배달은 남매였더라. 이렇게 막장 드라마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햄릿도 알고 봤더니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왕가 자손이 아니라 어떤 신하에서 난 아들인데 입양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써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들려주셨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상당히 혼란 속에 놓여지게 되고 진리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진리가 상대주의적인 그런 내용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비단 성경을 인위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이 납득할 수 있게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어떤 자유주의나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극단적인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성경의 일부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일부 내용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직접적인 계시와 인도하심이 더 신뢰할 만하고 더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교리에 대하여서는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오히려 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어떤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인식이 더 권위 있게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해체하게 되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그 공통점이 어디 있냐면 성경이라는 것이 오늘날 절대 권위의 잣대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결국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이야기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성경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것은 단지 내 이야기를 채우는 데 어떤 추진력을 얻는 방편으로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결국 자기의 인생 여정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새로운 대본을 써가고 있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날 새로운 요한계시록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미국인의 영성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대상으로 어떤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 스스로를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8%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78% 중에 56%는 자신이 이 인생 속에서 가진 어떤 딜레마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나 외부의 힘을 의존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존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 40%는 말하기를 나는 영적이기는 하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1990년도와 2000년도 그 10년의 차이를 두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1990년대 초에는 내가 매일매일 매주마다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한다라고 밝힌 미국인이 28%였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도에는 그것이 8%로 감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자신이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초기에는 46%였는데 그 이후에는 76%로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현대인들이 크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인생과 모든 상황들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자기의 영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는 진리에 대하여서 가지는 어떤 생각들, 이해들, 견해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좀 뇌를 풀 가동하시길 바랍니다. 이 머리라는 게 이게 참 언젠가도 이야기 드렸지만 삶을 달걀 깨먹을 때 외에는 쓸모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죠. 뭐 집에서 못 박을 때 머리를 쓰시는지는 모르지만 머리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은 이런 때 여러분들 생각하시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5 더하기 5는 10이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직도 안 쓰시고 계시네. 3 곱하기 9는 27이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죠. 수학이라는 산술적인 범위 안에서 그것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수학이라는 것은 절대 불변의 답을 가진다라는 진리의 성격을 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참 진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가지는 모든 인간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인 답을 제시할 만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학창시절에 수포자들이 이 중에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수포자란 수학 포기자. 일찌감치 수학을 포기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수학을 포기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데 뭐 크게 뭐 어려움이 없으시지 않아요. 미분 적분 그것이 진리이고 정말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모른다고 우리 사는 데에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면 우리는 굳이 진리를 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유용하죠. 우리가 유익을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도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진리의 성격을 가질 뿐인 것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사실은 이 과학이라는 것도 손쓸 수 없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사과는 맛있다. 여러분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거를 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입니까? 사과 안에 당도가 얼마나 되고 수분이 얼마나 되는가, 몇 퍼센트 되는가, 그걸 조사해서 이 사과는 맛있다 안 맛있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질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마다 다 틀린 문제 아닙니까? 먹는 사람마다 그 입맛에 따라서 누구는 달다, 누구는 시다, 누구는 싱겁다, 누구는 싱싱하지 못하다, 맛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절대적이지도 아니하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어떤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것을 규명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이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 만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만큼 정말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참 진리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기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로 있게 한 그 원인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는 그 목적이 뭐고 우리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와 그 초월적인 세계라는 것은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면 이 부분만큼은 우리 인간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규명하고 밝혀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마치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과는 맛있다 없다 이거를 규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산술적인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는 것이 그것을 규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나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기독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기독교는 이 세상과 이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가, 우리를 있게 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목적이 계시고 이 세상의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은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납득할 만한 어떤 근거도 어떤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수학적인 증거도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것을 여러분 이 상황을 한 영화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트루먼쇼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뭐 뭘 해도 여러분들은 뭐 반응이 없으시고 뭐 아는 것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트루먼쇼라는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뭐 한 번쯤은 오늘 설교를 듣고 한번 보셔도 좋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아주 거대한 세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세트 안에다가 아주 인간이 살 만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 넣어 놓은 거예요. 뭐 집도 넣고 마을도 넣고 강이나 바다 뭐 나무 그리고 거기 있는 뭐 배우들을 다 투입하고 거기다가 이제 한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그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라나는 모든 상황들을 라이브로 전 세계에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자라난 주인공 이 짐 캐리는 자신이 살아온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배운 것을 모두 다 진리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만난 부모, 그가 만난 친구, 그가 경험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 외부 세계에 대하여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서 이 주인공만 모르고 이 주인공은 지금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있고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배워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진리다라고 다 믿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부 세계에 대하여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외부 세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참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인생을 속고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외부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 하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드러날 만한 증명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기원이 이 우주의 기원이 어떤 초월적인 어떤 능력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게 우주의 기원은 스스로 자생하여 발생하였다. 우주 기원의 어떤 그 이야기를 나름대로 상상해서 그걸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에 단세포로 시작해서 그것이 진화되어서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 이 진화론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 어디까지나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분명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과정과정을 넘기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의심할 만한 밝혀지지 않은 또 과학자들도 넘을 수 없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있죠. 오늘날 지질학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암석을 보고 그 암석 안에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측정해 보니까 이 지구의 연대가 46억 년 이나 되더라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팩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한 6천년의 역사를 봅니다. 그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있어 보여요. 이런 문제들은 참 풀기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쉽습니다. 그 트루먼 쇼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안에 있는 짐 캐리가 나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질학을 연구하고 전공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이 짐 캐리가 그 안에 있는 돌을 발견하고 그 돌의 방사성 동위 원소를 측정하고 연대를 측정하니까 30억 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 캐리는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30억 년이라는 그런 나이를 가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것은 30억 년 된 겁니까? 그 세트장은 불과 지어진 지가 뭐 한 30년, 40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제작진이 그 세트를 만들 때에 다른 곳에서 그만큼 오래된 돌을 갖다가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세트장을 꾸밀 때에 여기 나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가 나무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20, 30년 자란 나무를 뽑아다가 거기다가 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지구를 처음 만드셨을 때가 한 살이었을 것이지만 그것은 한 살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46억 년짜리 지구를 만드신 것입니다. 쉽죠? 별로 동의가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구를 만들 때에 그냥 아무것도 뭐 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46억 년 될 만한 돌들을 갖다가 만드시고 그 46억 년짜리 지구를 만드셨다고요. 예. 그냥 그렇게. 그건 하나도 우리에게는 문제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루먼 쇼에 나오는 어떤 그 세트장 안에 갇힌 인간의 모습과 오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세트장을 만들고 우리 인간들을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하나님이 그저 보고 즐기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 인간들을 목적으로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디모데 전서 2장 4절 디모데 전서 2장 4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결국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우리가 스스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내용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셨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조성하시고 또 그가 가지신 계획과 목적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끄시며 하나님께서도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분명한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진리를 우리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의 가진 지식으로도 그 어떤 것도 밝혀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외부에서 누가 와서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트루먼 쇼도 보면 거기에 실비아라는 여자가 와서 짐 캐리에게 말을 해주죠. 외부 세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별걸 다 알아요, 그죠? 그 목사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짐 캐리도 이제 비로소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왔던 그 공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것을 근거로 하여서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가 아닙니다. 초월의 종교는 다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 초월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초월의 종교라기보다는 계시의 종교라 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독교를 잘 설명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데 어떤 때는 구름으로 우리를 알리시기도 하시고 음성으로 우리를 알리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선지자를 동원하여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진리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본론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좀 엄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고 우리가 재차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단지 진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뭔가 그 이상에는 내용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의 요체요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동안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의 그 모든 그 중심과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시고 만드시려고 하는 그 이 세상과 인간의 종국에 대하여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일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인간 세계에 보내셔서 알리셨지만 이렇게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묘사한 선지자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17절도 한번 보시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아니면 이 진리는 성취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옛적에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할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신 것은 선지자들에게 말할 예언의 말씀을 줘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를 보내셔서 선지자처럼 말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참 그 실체가 되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가지신 어떤 목적,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지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불완전하고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지 모릅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과 그 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예? 성령님이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만한 진리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어떤 내용적인 차원에서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면 되는 문제라면 굳이 성령님이 예수님 다음에 오셔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오시는 순서가 그 전에도 성령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구속사역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야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만 진리가 온전히 완성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도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전하실 때 그 완성된 진리로 우리에게 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없이도 그냥 뭐 그 진리라는 내용이 있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냥 전해주시면 되지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굳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 여기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뭘 나타낸다고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성령님은 그 진리의 완성된 내용도 우리에게 전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 1서 5장 6절 한번 보죠. 요한 1서 5장 6절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 여기도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언급되고 그를 증언하시는 이로서 성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령도 진리라라고 말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 이 성경 가운데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모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 역사와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고 그리스도로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싶으십니까? 진리를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거나 그렇게 빈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정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풍성함과 오묘함과 신비함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다 알아도 알 수 없을 만큼의 풍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우리가 종종 보던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가 다가 아닌 거예요. 정말 세 발의 피반도 못할 것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한 구절 봅니다. 에베소서 좀 더 앞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4장 21절 4장 21절 21절부터 24절 또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를 알고 그에게서 배웠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저 예수라는 분의 어떤 그의 어떤 삶을 아는 정도, 어떤 진리의 내용을 아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자된 우리들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맛보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성경의 내용과 그 지식이 아무리 빠삭하다 할지라도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잘 간파하고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 알고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칫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 사람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종종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뭐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그 모든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에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부분을 놓치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리에 도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기적과 체험과 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과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진중하게 고민하시고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은 다른 곳에 가서서는 여러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목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성도된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이 그리스도 진리를 알기를 소망하고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내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줄까? 또는 내 인생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과 영생과 이 구원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라고 더욱 알기를 소망하여 그 안에서 성숙하여지는 참 복음의 진리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 자로서 이제는 나아가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월부터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새우구이 축제로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뭐 구원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죠. 내 안에 말주변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나 적어도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앉힐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시간에 복음에 대하여서 한번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다락방 안에서나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힘쓰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